요한계시록 22장 17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계시와 환상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총괄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두 번에 걸쳐 나오는데 첫 번째 선포는 천상에서 천국에서 선포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선포는 지상에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은 10절부터 17절까지 천상에서 선포하는 내용을 지금 며칠 동안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계시록 마지막에 천상에서 선포되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선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 번에 걸친 선포를 듣고 기록을 하죠. 첫 번째 선포는 천사가 선포한 거였습니다. 10절과 11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 선포는 12절부터 16절까지 어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천상에서 선포하는 선포가 나옵니다. 이 부분도 누가 선포했는가와 어떤 내용으로 선포했는지 두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누가 이 선포를 했는가. 17절 제일 처음에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세 번째 선포는 성령님께서 그리고 신부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계시록을 쭉 보다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물론 천국에 계시고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고 보좌 좌정에 계시지만 어떤 특정한 내용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내용들은 참 많이 나오고 또 천사들이 선포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근데 참 독특하게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천국에 대한 묘사를 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성령님께서 가득하시고 그런 표현들, 그런 묘사들이 종종 나오지만 과연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 내용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독특한 거죠. 그래서 독특한 부분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여기 보면 성령님 혼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죠. 사실은 이 신부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랑 신부의 그 신부인데 계시록 앞장인 21장을 보시면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 성도들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선포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선포하는 것이죠. 또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포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서 선포하는 내용을 지금 요한이 듣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디서 선포하시느냐?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신부들은 신부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미 천국에 들어가 구원과 영생을 누리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그러면 지상인의 교회를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선포는 지상인의 교회가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이미 천국에 들어간 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마지막으로 천상에 있는 선포를 할 때에 천사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성령님과 교회들이 선포하는 내용이 나왔을까? 사실 우리가 지금 천국에 대한 내용을 쭉 보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도대체 어떤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사역하시고 다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더 이상 지상에 육신을 갖고 계시진 않죠. 그러나 이 지상은 이제 성령님께서 주로 역사하시는 그리고 지상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역하는 그래서 성령님과 교회의 시대가 이 지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님께서 그리고 이미 천국에 올라간 교회가 선포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계시록을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들에게는 더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지내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뭐라고 선포를 했는가 성령님께서 또 신부인 교회가 뭐라고 했는가 한 가지 내용만 선포합니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나누어서 선포를 했는데 선포한 내용을 보면 17절 처음에 보면 오라 하시는도다. 딱 한마디죠. 오라. 이 한마디를 선포한 겁니다. 이거를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영어로 치자면 come on 겁니다. come on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오라고 하는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요, 오라는 거잖아요. 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들어오라 이런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포를 어디서 하고 있느냐? 천국에서 하고 있어요. 이미 천국에 올라간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또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다 겪었지만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여튼 믿음으로 이기고 천국에 지금 우리는 이미 올라와 있다. 너희도 마찬가지로 천국으로 올라오는 자들이 되라. 너희도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으로 오는 자들이 되라.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런 뜻이죠. 이런 의미를 기본으로 해서 흔히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누군가 막 운동 경기할 때 더 열심히 뛰라고 할 때 컴온 컴온 그러죠. 막 뛰어 뛰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누군가가 어디 뭐 이렇게 경쟁하러 갈 때 가자 이러면서 뭔가를 외치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라라고 외치는 거는 어떤 문자적으로 장소를 옮긴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막 격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냐? 이분들은 지금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힘을 내. 힘을 내라. 조금 더 담대하게 조금 더 열심히 뛰어가자. 가자. 가자 이러면서 막 격려를 하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장소를 옮긴다 이런 뜻만이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라면을 끓일 때 라면을 잘 끓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불에다가 라면을 올려놓고서 컴온, 컴온 한다는 거예요. 가자, 가자. 라면 끓이는데 도대체 그런 구호가 왜 필요할까? 근데 뭐든지 뭔가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가자 이렇게 외치는. 지금 그런 외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오라고 하는 격려하는 말, 또 명령하는 말, 권면하는 이런 말을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느냐? 그 뒤에 보시면 17절에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갑옷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기 보면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지금 원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목이 마르지도 않아요. 그럼 여기서 이 내용들을 들어야 하고 또 듣는 사람들, 목이 마른 사람들 하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온전하고 안식과 평안이 있는 삶을 원합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 사람,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지상에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과연 이런 걸까 고민하는 사람들.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고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막 외치고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부족한 게 있지만 좀 더 힘을 내. 이제 거의 다 왔다. 내가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천국에 올라온 것처럼 너희도 이제 천국으로 오는 자가 되라. 힘을 내. 이렇게 지금 격려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라고 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뭐라고 설명했느냐. 도대체 어떤 은혜를 누리라고 이렇게 오라 이렇게 선포한 것인가. 17절 끝에 보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앞부분을 보면 요한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상세하게 봅니다. 새 예루살렘이 외적으로 어떤 외관을 갖고 있는지 내적으로 어떤 내부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목격하고 기록을 하는데 새 예루살렘의 내부 모습을 보면 그 안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편으로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겠다. 여기 나오는 신부 입장에서는 성령님은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지만 신부는 생명수를 주는 건 아니죠. 내가 생명수를 받아 누린 것처럼 너희도 믿음을 갖고 살면 너희 이걸 다 똑같이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생명수를 받는다고 하는 건 앞에 묘사한 걸 기준으로 보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는 생명나무에게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지금 성령님께서는 생명수를 값없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현과 문자는 다르지만 결국 똑같은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 천국에 들어오는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라. 힘을 내라. 이제 지금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여지껏 천국에서 선포되었던 천사들이 선포했던 내용이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은 사실을 설명합니다. 사실을. 그러니까 이러이러하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상을 주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을 행하신다. 이런 사실을 설명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성령님께서 혹은 신부가 선포하는 내용은 뭐냐면 사실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는 겁니다. 힘을 좀 더 내자 하고 권면하는, 격려하는, 명령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좀 더 믿음을 잘 굳건히 붙잡고 생활하라고, 소망을 갖고 살라고 격려하는 그런 천상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정리하면서 두세 가지만 다시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뭐 당연하게 읽고 아, 천국에서 이렇게 선포하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이 선포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아무도 못 듣습니다. 들리시는 분 계십니까?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아, 천국에 이미 올라간 믿음의 선배가 우리한테 힘을 내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듣고 지금 막 마음이 기운도 팽기고 어려웠지만 그래 힘을 내야지 이래 보신 분 있나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서는 막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선포하고 힘을 내자 막 응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낙담하고 있을 때 응원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힘이 들 때 격려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격려나 응원이 없는가? 아니요, 있어요. 천국에서는 이미 응원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도 응원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들려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힘이 들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답답하시니까 요한에게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천국에서 응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요한으로 하여금 전달하게 하시고 있는 거죠. 네가 좀 가서 전해줘라. 우리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줄 알아? 성령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지금 열심히 격려하고 있는 줄 알아? 너희가 다 죄인이고 귀머거리여서 듣지 못하고 계속 힘 팽개치고 그냥 힘이 없고 이런 모습을 지내고 있을 뿐이지 주님께서 너를 꼭 붙잡아주시고 격려하고 계셔. 응원하고 계셔. 힘을 내자.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는 참 귀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 안 보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지만 우리 안 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우리 육적인 눈으로 보는 거, 육적인 귀로 들리는 거, 육적으로 느껴지는 거, 내 마음이 시키는 거, 그런 것을 따라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그렇게 살아갈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그래서 가져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응원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격려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마 요한은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나를 응원하거나 격려하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겠지만 지금 요한이 목격하고 있는 천국에 올라와 있는 신부들은 누구냐? 자기들보다 앞서서 신앙생활했던 요한이 지금 지상에서 고난당하고 있는데 지상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천국에 올라온 사람들이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랑 비슷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요한을 격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들으면서 아마 용기가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 나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저분이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래도 결국엔 천국에서 승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모습대로 지금 이제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위로할 때 언제 위로를 받으시나요? 누가 위로할 때 가장 위로가 되고 누가 위로할 때 가장 격려가 되십니까? 저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특별 위로를 많이 받거나 격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저를 많이 위로하지도 않고 격려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돈이 없어서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랬는데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건물을 막 세 채씩 갖고 있는 집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사람이 꼭 돈으로 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위로가 되나요? 우리가 과부 입장은 과부가 안다고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 위로를 해야 위로가 되지.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수능에 한 150일 남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번 올해에는 수능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시험 보고서 시험이 똑하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거나 학교를 낮추거나 지방을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참 떡하니 그냥 고3에 고등학교도 2년 만에 졸업하고 서울대에 떡 들어온 사람이 아이고 주님이 큰 은혜를 준비하셨을 거예요. 꼭 좋은 학교를 가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된다고요. 위로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도 좀 떨어지고 돈도 없고 이랬던 사람이 뒤에 있는 다른 성도에게 괜찮아요. 지금은 어렵지만 결국 저를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래야 위로가 되는 거죠. 이래야 위로가 되는 거죠.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뇌수술을 했잖아요. 그때 죽내 사네 그러고 애가 반순불수가 될 거다 말 거다 막 그랬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그래도 후유증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갈 만한 후유증만 있고 다른 사람이 보면 무슨 후유증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4학년 때 수술을 마치고 이제 학교에 간 거죠. 학교에 갔는데 4학년 1학기 때 곧장 반장이 딱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저를 수술했던 의사 선생님 가서 이제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찾아가서 검사 받고 이렇게 하는데 반장이 됐다고 하니까 참 의사 선생님이 자리에 앉아다 벌떡 일어나서 얼마나 좋아하시든지 그러면서 차트에다가 반장 이렇게 써주셨어요. 반장 이렇게 써주셨다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런 똑같은 뇌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내가 수술했던 학생 중에 수술 마치고 학교 가서 반장하는 애가 있다고. 그래야 위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막 죽도록 고생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금 반모섭까지 쫓겨왔는데 내가 이게 고난당하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정말 이게 상급이 있을까? 이랬는데 나보다도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나는 지금 그래도 목숨이라도 부재하고 있는데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요한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너도 힘을 내. 와라.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마 요한에게는 격려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 이런 격려와 위로를 받나? 누구한테 이런 위로를 받나?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이런 격려를,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참 이게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고난과 역경, 어려운 일들을 많이 거치고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헤쳐나간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천국에서 이렇게 쭉 선포된 내용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지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남아있는 성도들, 남아있는 교회들, 지금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 그래, 지금 힘들고 어렵지. 또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네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상황들이지. 그렇지만 힘을 내자.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있고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이 있다. 좀 더 힘을 내고 잘 버텨내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다 싶어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돼서 결국 내가 지금 누리는 그 은혜를 너도 누리는 자가 되라. 그 권면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승리하고 이겨내시고 비록 상황이 좋지 못해도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세상에만 속한 자들이라면, 이 세상의 삶이 다 끝이라면 우리가 참으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설령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또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영생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기에 우리가 마음속에 소망으로 평안으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비록 잘 들리지 않지만 지금도 천국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와 성령님께서 먼저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우리를 힘찬 목소리로 응원하고 있음을 잘 새겨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또한 듣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